2장 본문에 정확한 일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사놀은 양력으로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 시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스르월은요 양력으로 볼 때 오늘날 11월에서 12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와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같은 왕의 해에 있었는데 1장은 11월과 12월이고요. 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월과 4월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스토리가 바뀐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 이 원력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의 그 한 해의 시작은요 춘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이고요 양력으로 3월이 바로 그 해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처럼 1월달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월 양력으로 3월에 그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닥사스다 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서 그 다음에 21년이죠.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경 벌써 4개월에서 5개월의 시점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원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메대에 이 앙메다 궁에서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보통 페르시아의 왕들은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계절마다 보내는 그 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앙메다 궁이 바로 겨울 성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봄이 찾아오자 느헤미야가 있던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수사라고 하는데요. 수산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을 대면할 시간이 된 것이죠. 왕이 베푼 잔치에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갈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느헤미야는 여러 명의 술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왕 앞에 술을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평정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재난에 관한 소식을 1장에서 벌써 수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가슴 아파하면서도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해왔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안, 원망과 시비,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기다림과 인내 역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반응에서 당혹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왕 앞에서 흥을 돋워야 할 직책에 있으면서 도리어 연회장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은 잔치를 주최한 왕에 대한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수심의 태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하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하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반역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느헤미야의 가문이 모두 멸절되는 일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네,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의 표현은 보통 어떤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표정이 정말 안 좋게 최악의 상황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왕을 정성껏 시중들면서 한 번도 안색을 어둡게 하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심각한 표정을 왕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은 내 마음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왕이처럼 느헤미야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와 형벌로 대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드렸던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연민의 마음으로 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위기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본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상태에 놓여있는 느헤미야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오히려 진노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과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확신과 감사함이 없으면 늘 뭔가 쫓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이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의 마음,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처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성벽 재건의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간청은요, 이것은 왕이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떠한 그 주변국의 이 조서를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왕의 자존심과 왕의 위신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중대한 현안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왕을 아뢸 때에 왕을 향한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내용을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아닌 조상의 묘실, 조상의 무덤에 대한 화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때려 쓰는 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상대방과 상황들을 감화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실행에 옮기는 것을 통해서 섬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준비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원하지 않는 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상의 무덤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거리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을 정치와 또한 군사적인 성읍이 아니라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외세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성읍으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란 지명 대신에 계속해서 그래서 성읍이라고 조상들의 이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왕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도록 그리고 왕이 스스로 이것을 거부감 없이 변경하도록 느헤미야는 언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왕 스스로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응답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를 위한 어떠한 배려라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찰나의 순간이죠. 이 대단히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묵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트팔렐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왕이 물어보는데 한 1분, 2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그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지만 느헤미야의 삶의 중요한 선택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과 언어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준비해온 내용을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왕의 오해를 사지 않고 이 간청을 통해서도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간청을 왕에게 올려드리지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청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죠. 표면적으로는 조상들의 묘실을 재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너져 있는 성을 중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왕후의 간접적인 도움과 관심과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서 왕후가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왕후가 대단히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만 받아낸 것이 아니라 강서쪽 총족들에게 내리는 이 조서를 통해서 자신의 통과 신분증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 목재를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군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특권 또한 얻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돕습니까?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권자의 마음을 얻고 도움을 받아내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 중요한 순간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언어로 어떻게 존경심을 담아서 표현할지, 왕의 마음을 얻었을 때 무엇을 요구할지,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갈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4개월과 5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방의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계획을 진행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기로 삼아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이 서울교회를 도우셔서 서울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들의 도움과 허락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좋은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오랜 시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매 순간 가장 올바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용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리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교성도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행함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